밀레니얼의 시사친구 듣똥라. 밀레니얼의 시사친구 듣똥라 7월 13일 월요일 방송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홍상지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효은입니다. 네, 월요일입니다. 여러분 네. 아마 월요일 출근길에 방송 듣고 계실 것 같은데 저희는 금요일 낮 12시쯤 지금 네. 녹음을 하고 있고요. 지난 밤 사이에 사건이 있었죠. 네,
그렇죠. 네. 박원순 서울시장이 10일 새벽, 그러니까 금요일 새벽에 서울 북악산 숙정문 인근에서 이제 숨진 채 발견이 됐습니다. 전날 오후 박 시장의 딸이 실종 신고를 한 지 약 7시간 만에 경찰이 수색 끝에 박 시장을 발견했는데요. 박원순 시장 같은 경우에는 인권변호사 출신이고 시민운동가 출신이었죠. 2011년에 서울시장에 당선되면서 서울시 최초 3선 시장이기도 했습니다. 최근 이 박 시장의 전직 비서가 박 시장을 성추행 혐의로 고소를 한 일이 있었는데요. 고소장 내용은 뭐 2017년부터 좀 박 시장이 지속적으로 좀 성추행을 가했다라는 네. 내용이었다고 하더라고요. 박 시장의 사망으로 이 성추행 고소건의 수사는 종결이 되게 됐습니다. 수사받던 피의자가 사망할 경우에는 검사는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을 불기소 처분하게 돼 있거든요.
네. 일단은 저희가 금요일에 녹음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주말 사이에 뭔가 업데이트되는 일들이 있을 수도 있는데 네. 그 부분은 화요일 방송에서 좀 반영을 해서 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이 관련해서는 다음 주에 다룰 수 있으면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일 참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분노하게 하는 또 그렇죠. 공허하게 하는 네. 그런 사건들이 계속 일어나는 것 같아서 네, 참 힘든 나날인 것 같아요.
그렇죠.
코로나19로 안 그래도 어려운 시국에 저희도 지속적으로 이 건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지사항 드리고 오늘 저희가 원래 준비했던 방송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듣똥나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팟빵 오디오 클립에서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요. 듣똥나 유튜브 채널에서는 유튜브 온리 콘텐츠가 올라가니 꼭 눌러와주세요. 콘텐츠 제작을 지원하고 싶은 분은 팟빵에서 정기 후원과 일시 후원을 하실 수 있고요. 광고 제휴 문의는 공식 이메일인 smarter@gmail.kr로 보내주시면 빠르게 답변 드립니다. 듣똥나 인스타그램, 트위터 계정도 있으니 놀러오세요. 네, 오늘은 제가 요즘 읽고 있는 책을 하나 저희 듣동너분들한테 소개해드리려고 해요. 책이 나온 지는 이제 2018년에 나왔거든요. 그래서 뭐 꽤 되긴 했는데 요즘 사실 반려동물 관련 프로그램도 많고 뭐 관련해서 뉴스들도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요즘 같은 때 읽어보면은 좀 생각할 거리를 많이 주는 책이기도 해서 제가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네, 당장 떠오르는 사건도 꽤 있어요. 먼저 유튜브 그 갑수목장 사건 기억하시죠? 네. 유기동물을 구조해서 동물과 함께하는 그런 일상을 공유하면서 많은 구독자들의 지지를 받았던 그 유튜브 채널이었는데 알고 보니까 이들이 키우는 대부분의 동물이 그 펫샵에서 네. 네, 구입한 동물이었다는 게 폭로가 됐죠. 그리고 자신의 그 반려동물들을 얼마나 돈벌이 수단으로 봐왔는지 그런 대화 내용까지 공개가 됐습니다.
네. 네,
뭐 이런 사건들뿐만 아니라 요즘 보면은 반려동물 관련 콘텐츠들이 많은데 당장 뭐 동물농장부터 시작해서 예, 세상에 나쁜 개는 없다.
네.
또 뭐 개는 훌륭하다 같은 반려동물 관련 프로그램도 굉장히 인기가 있죠.
네.
그만큼 이 산업 규모가 엄청나다고 볼 수가 있는데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서 파악한 반려동물 산업 그 규모가 지난해 약 3조 원 규모였다고 해요. 그리고 기하급수적으로 그 규모가 늘어나고 있는데 2027년에는 6조 원까지 늘어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반려동물과 인간의 관계에 대해서 한번 짚어보는 거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저도 바로 그렇게 생각을 해서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하재영 작가가 쓴 책 아무도 미워하지 않는 개의 죽음이에요. 이 책은 사실 지난번에 이제 요조님과 제가 유튜브 원헬스 프로젝트 같이 찍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때 이제 요조님이 추천을 해주셨던 책이에요. 더 게임 체인저스랑 같이 이 책을 추천해 주셨는데 비운의 편집을 당해가지고 소개가 되진 못했는데 어, 제가 이제 끝나고 나서 읽어봤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 책은 뭐 제목을 보시면 알겠지만 개에 대한 이야기예요. 사실 개를 생각해보면요. 개는 참 우리나라에서 좀 독특한 위치에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동물 중에서는 반려동물, 그러니까 인간의 가족으로서 인정받는 몇 안 되는 동물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네. 한편에서는 또 식용으로 소비가 되기도 하고 또 버려지기도 합니다. 동물을 굳이 계급으로 나눠보자면 가장 나은 처지에 있기도 하고 또 가장 최악의 처지에 있기도 한데 책에서는 개가 어떻게 태어나서 우리에게 반려동물로 오게 되는지 그리고 이 버려진 개들은 또 어떻게 어디로 가는지 좀 어떻게 보면 아주 불편한 진실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책인데요. 어, 이 책이 사실은 조금 읽기 힘들기도 해요. 보다 보면 너무 이게 현실을 사실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책이 참 읽기가 불편하기도 하고 그것의 가해자가 또 인간이라는 생각을 해보면 더더욱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어, 그렇지만 좀 보기 힘들다라는 느낌이 들면서도 좀 많은 사람들이 좀 읽었으면 좋겠다. 딱 그런 느낌을 받은 책이었어요. 이 책을 소개해드리면서 오늘 방송에서 좀 여러분에게 가족이란 이름으로 입양되는 개는 어디로부터 오게 되는지 그리고 버려진 개들은 어떻게 되는 건지 우리가 왜 이 문제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지 이야기해보고 싶습니다. 어, 조금은 불편한 이야기일 수도 있고요. 제가 설명하는 과정에서 불편해질 수도 있을 거예요. 저 역시 그랬거든요. 그래도 꼭 해보고 싶은 이야기입니다.
네, 그러면 책 줄거리부터 먼저 이야기를 해보죠.
네.
어, 이 책에 부제가 있습니다. 번식장에서 보호소까지 버려진 개들에 관한 르포인데요. 그러니까 작가는 반려동물을 소위 생산해내는 그 번식장부터 사람들로부터 버려진 유기동물이 가게 되는 보호소, 개농장 이런 곳들을 직접 찾아가 보고 관계자들의 취재를 해서 그 내용을 르포 형태로 써 내려갔는데요. 그래서 저도 이제 다 읽지는 못했지만은 보면서 어 되게 빨리빨리 읽히기는 했어요. 워낙 그 스토리텔링을 잘 하셨더라고요. 네. 이야기 자체를.
이 책 목차를 보면요. 첫 번째 장에서는 작가가 책을 쓰게 된 계기를 설명을 하고 두 번째 장에서는 이 품종견을 생산하는 번식장 그렇게 생산된 새끼 품종견들을 사고 파는 경매장의 현실을 짚어줍니다. 그리고 그 다음 장에서는 유기견들이 가게 되는 보호소의 환경이 얼마나 열악한지를 설명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는 개 농장과 개 시장, 도살장들이 법의 사각지대 안에서 어떻게 사업을 영위해가고 있는지 알려주고요. 책 마지막에 가서는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이제 책 중간중간에는 이 일들에 관여하고 있는 사람들의 인터뷰가 들어가 있고요.
네네.
이 문제를 바라보는 작가의 뭐랄까요? 뭐 확고하면서도 굉장히 예리한 관점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책을 더 의미 있게 본 것 같고요. 그렇게 법의 사각지대에 놓인 개와 관련된 산업들을 꼬집고 인간과 개, 인간과 반려동물, 인간과 동물의 관계에 대해서 좀 더 넓은 논의까지 할 수 있게끔 그렇게 불러일으키는 책이기도 해요.
이렇게 심도 깊게 취재를 해가지고 한 권의 책으로 엮어내는 르포르타주가 한국에는 많이 없잖아요.
네.
그래서 더 좀 소중한 책이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 책을 쓴 하재영 작가 어떻게 쓰시게 된 건가요?
네. 하재영 작가는 원래 소설가인데요. 2018년에 나온 이 책은 하 작가의 첫 논픽션이기도 합니다. 원래 이제 작가가 처음부터 이 동물권에 관심이 많은 사람은 아니었대요. 그런데 작가가 2006년에 우연히 한 커플이 펫숍에서 입양을 했다가 파양하려고 한 치와와 피피를 집으로 데려오게 되면서 이 이야기는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전까지만 해도 작가는 반려동물과 보호자의 관계가 가족 같은 관계가 될 수 있다는 것에 공감하지 못했던 사람이었다고 해요. 그런데 이 피피와 교감하면서 조금씩 이 관계의 확장을 경험하게 된 거예요. 동물과 반려동물 간에. 아, 인간과 반려동물 간에.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피피는 어디에서 태어났을까. 그리고 피피를 잃어버리게 되면 나는 어떻게 피피를 찾아야 하나. 이런 것들이 궁금해지기 시작했다고 해요. 그래서 관심을 갖게 되면은 우리가 막 검색도 하고 막 찾아보게 되잖아요.
그쵸, 그쵸.
정보를 막 수집하게 되는데 그러면서 반려동물 산업의 현실, 뭐 유기동물의 현실, 뭐 농장 동물의 현실을 이제 자연스럽게 알게 된 거죠. 그래서 하재영 작가는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피피로 인해 나 자신을 제외한 모든 것에 무관심하던 내가 약간은 타자에게 관심을 가지게 됐고 그렇게 이 책은 시작하게 됐다라고요.
이 반려동물 이야기를 하려면 펫샵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가끔 이 그 을지로 3가역 근처에 네. 네, 펫샵 어. 많잖아요. 그 그쵸. 펫샵 지나가면은 그 창에 되게 작고 귀여운 강아지들이 작고 네모난 공간에 한두 마리씩 이렇게 꼬물대고 있는 거 예, 네. 보신 적 있으시죠? 각 품종별로 이렇게 있잖아요. 네. 근데 아, 막 귀여우니까 사람들이 보고 있는데 저는 이 장면을 볼 때마다 아, 얘들이 다 어디서 태어나는 강아지들일까 궁금하기도 하고 또 누군가에게 입양이 되지 않고 여기에 남게 되는 강아지들은 계속 펫샵에서 키우게 되는 것인지
네,
네 그게 궁금하더라고요.
저도 이거 되게 오래전부터 궁금을 했는데 실체를 좀 알고 나서부터는 그런 장면들을 귀엽게 볼 수만은 없더라고요. 저는 그 사회부에 있을 때 네. 종종 이제 사회부에 있으면은 김용 기자도 아시겠지만 동물 보호 단체들의 보도 자료를 받게 돼요. 그러면 이제 단체에서는 이제 펫샵에 있는 새끼들을 낳는 뭐 모견의 현실을 보도 자료로 이제 고발하기도 하고 반려견을 그대로 방치한 채 폐업한 뭐 펫샵의 그런 사건들을 고발하기도 하고요. 뭐 그런 자료들을 이제 사회부 기자였을 때 많이 받아보면서 아 너무 끔찍하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이 강아지들이 어느 순간 뚝딱 태어나서 우리 앞에 나타나는 게 아니었구나라는 거를 이제 알게 되었었죠.
이 펫샵에 있는 그럼 강아지들을 공급하는 곳이 이 책 두 번째 장에서 다루고 있는 번식장인 거죠?
네. 네. 번식장은 한마디로 강아지 공장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곳에서는 이제 모견이라고 불리는 엄마 개와 종견이라고 불리는 아빠 개들이 살고 있는데요. 모견들은 이제 케이지에서 계속 임신을 하고 새끼를 낳습니다.
네.
번식업자들은 이거를 소위 새끼를 뺀다라고 좀 표현을 하더라고요.
네.
임신은 이제 또 모견 혼자 하는 게 또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발정 촉진 주사를 맞고 수컷인 종견과 강제 교배를 또 시키게 됩니다. 그렇게 임신과 출산을 반복하는 거죠. 그 평생을 그 작은 케이지 안에서요. 그러다가 나이가 들고 또 병에 걸리거나 하면은 어느 순간부터 이제 임신을 못하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이 모견과 종견들은 어떻게 되느냐. 대부분 이제 도살업자의 손에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작은 개들은 개소주, 뭐 중대형 개들은 보신탕. 그러니까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상품으로 소비되다가 가치가 떨어지면 또 거래를 통해서 돈으로 팔리게 되는
네.
그런 현실인 거죠. 그리고 저는 책을 통해서 알게 됐는데 개 미용학원에서 학원생들이 이제 미용 실습을 해야 하잖아요. 그때 이제 번식장의 모견과 종견이 실습견으로 제공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번식장은 개 따로 안 시켜도 되니까 좋고 또 미용학원에서는 또 실습생 손이 좀 서툴러서 뭐 실수를 할 수 있어도 뭐 실습해 볼 수 있는 대상이 생기니까 좋은 거고 뭐 그렇게 또 상부상조가 이어지기도 하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저도 그 파트가 참 읽기가 힘들었는데 이제 굉장히 그 열악한 환경에서 자라고 있는 모견과 종견들을 그 미용사들이 그러니까 미용 실습생들이 이제 네. 막 그 해주잖아요. 근데 네. 그럼 그때 이제 그걸 만나볼 수 있는 거죠. 그 강아지들이
그렇죠.
어떤 상태인지 그 개들이. 네. 그래서 그 인터뷰를 한 내용들을 보면은 사실 너무 적나라해가지고 아 되게 읽기가 힘들더라고요. 그분들도
맞아요.
굉장히 트라우마를 많이 갖고 있는 것 같고
네. 네. 실제로 그 애견 미용사분들의 그 인터뷰가 실려 있잖아요. 참 이럴 때 저는 너무 아이러니하더라고요. 그 반려동물이 되기 위해서 이런 과정들이 있다라는 게 그리고 뭐 심지어 이제 좋은 환경에서 출산을 하는 것도 아니고
네.
제때 청소도 하지 않은 되게 좁은 케이지 안에서 평생을 살면서 새끼를 낳자마자 젖도 얼마 못 물리고 바로 빼앗기고 다시 임신을 해야 되는 게 모견들의 현실이에요. 신체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건강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모견들의 수명은 평균 개수명의 절반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야, 그러면은 거기서 태어난 새끼들은 어디로 가나요?
이제 이 강아지들은 경매장으로 향하게 됩니다. 책에 보면은 원래 개 번식장업을 하다가 동물보호단체 행강을 운영하고 있는 박운선 대표의 인터뷰가 나오는데요. 박 대표의 말을 들어보면 자기가 처음 개를 번식해서 새끼를 이제 경매장에 팔러 나갔는데 경매장에 나온 새끼들이 자기가 데려온 새끼들보다 훨씬 작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희한하다 싶어가지고 거기 있는 다른 업자들한테 물어봤대요. 그랬더니 자기는 이제 새끼가 태어난 다음에 어미젖을 적어도 두 달은 먹이고 데려왔는데 그 이야기를 듣고 다른 업자들이 다 비웃었다는 거예요. 자기들은 한 달만 넘기면 다 경매장에 들고 나온다. 왜냐하면 이 시장에서는 작고 귀여워야 상품성이 있으니까. 그렇게 어미젖을 몇 달 먹지도 못한 강아지들이 경매장에서 펫샵 사장들한테 팔려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펫샵 사장들이 자리 잡고 앉아 있으면은 뭐 경매사가 이렇게 바구니 같은데 강아지 한 마리씩 이제 들고서 뭐 1번 시추, 뭐 수컷, 뭐 10만원 출발합니다. 뭐 이렇게 하면 이제 경매가 이루어지는 그렇게 이제 펫샵으로 강아지들이 팔려나가게 되는데 이 이야기들이 책에 정말 더 자세하게 생생하게 나오는데 저는 이 부분을 읽으면서 진짜 너무 기이하다고 생각이 들었는데 아예 모르던 사실은 아니고 저도 불편하니까 애써 외면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반려동물로 우리가 강아지를 요새 정말 많이 키우잖아요. 그리고 정말 자식처럼 정말 사랑하면서 키우잖아요.
네, 뭐 가족이죠.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잘못된 방법으로 개를 키우는 사람이 있으면 막 비판도 하고. 근데 이 가족이 어디서부터 왔는지, 이 가족이 어떻게 그러니까 생산되는지를 보면은 뭐 물론 이제 유기견 유기묘로 입양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그 생산 방식을 보면은 너무나 사랑하는 가족을 만드는 방식과 너무 괴리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네요.
너무 잔인하죠. 그렇게 인간이 태어나게 한 아이를 또 다른 인간이 가족 같은 내 새끼 하면서 키우는 이 현실이 너무나 인간 중심적으로 모든 게 돌아가고 있다라는 느낌이 들었고 내 가족이 어떻게 태어나서 우리 집에 왔을까? 정말 이 아이들은 이렇게 태어나도 좋은 걸까? 생각해보게 된 계기가 됐습니다. 저도 동물을 좋아해서 막 인스타그램에 반려동물 키우시는 분들이 막 사진 많이 올리잖아요. 그런 거 팔로잉도 정말 많이 했거든요. 근데 이거를 이제 더 이상 편하게만 보지는 못하겠더라고요.
지금 이제 홍 기자님이 해주는 이야기가 참 편하게 들을 수는 없는 이야기인데 지금도 모르는 어딘가에서 또 벌어지고 있는 일이잖아요. 말 그대로 불편한 진실인데
네.
우리가 한때는 반려동물을 애완동물이라고 많이 불렀잖아요. 애완이라는 게 가련하고 어여쁜다 뭐 이런 표현 뜻인데 지금도 쓰이고 있는 표현이기는 하지만 지금은 또 이제 사람과 더불어 산다라는 의미에 초점을 맞춰서 반려동물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죠. 그리고 그렇게 쓰자고 권장하기도 하고요.
그렇죠.
네, 그렇게 동물을 바라보는 인식이 변화하는 만큼 반려동물 산업 구조가 어떤지도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을 것 같다. 예,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책을 쓴 하재영 작가도 원래는 관심이 없다가 우연히 이제 반려견을 키우게 되면서 내가 키우는 이 반려견은 어디에서 어떻게 오게 된 것일까에 관심을 갖게 되면서 이 책을 쓰게 된 것이잖아요.
네네.
아마 많은 분들, 반려동물을 키우는 많은 분들도 이 사실은 몰랐던 사실일 거라고 또 생각이 돼요.
그렇죠. 또 많이 또 펫샵에서 구매할 때는 또 그런 거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지 못하니까
우리는 그 귀여운 모습만 보게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방송을 통해서 이렇게 반려 산업 규모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좀 알아가면 어떨까라는 취지로 이 방송을 준비를 했습니다.
네, 지금 여러분은 듣동나 호스트 김효은, 홍상지 기자와 함께 하고 계십니다. 홍 기자님, 저는 버려진 개들에 대한 이야기도 한번 해보고 싶은데
네.
농림축산검역본부 동물보호관리시스템에 등록된 유기동물 통계를 확인해 보면요. 지난해에만 유기된 동물이 13만 5,791마리라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누군가의 반려동물이 된 동물이 어떤 이유에선지 잃어버렸거나 혹은 버려진 것인데 유기동물, 특히 오늘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거는 개니까 유기견들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네, 사람들이 유기견을 발견을 해서 신고를 하면요. 그 유기견은 이제 지자체 관할 보호소로 이제 구조가 되면은 그 유기견은 지자체 관할 보호소로 가게 돼요. 동물보호법 14조를 보면은 지자체들은 유기동물을 발견했을 때 그 동물을 구조해서 치료나 보호 같은 이게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라고 돼 있거든요.
네.
그래서 지자체가 보호소를 운영하게 돼 있는데 지자체가 직영으로 운영하는 보호소도 있고 동물보호단체나 개인사업자가 위탁 운영하는 보호소도 있어요. 퍼센테이지로 따지면 민간 위탁 운영 방식이 더 훨씬 한 90%를 차지한다고 하더라고요. 네, 책에도 나와 있는 내용인데 국내에서 동물보호소가 처음 생겨난 게 1995년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처음 생겼을 때는 동물복지 차원이 아니었다고 해요. 그냥 바로 이제 시민들의 위생과 안전을 위해서 이제 이 보호소가 운영이 되기 시작했는데, 그래서 초창기에는 이 보호소를요, 개 사육업자들이 뭐 번식업자라든지 아까 말씀드렸던 개 농장을 운영하는 사람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이제 유기동물 보호소를 이제 동시에 운영하면서 사업을 하던 사례들이 많았대요. 뭐 이들의 손에 들어간 이 유기동물들이 어떻게 됐을지는 사실 짐작하기가 어렵지 않겠죠.
네.
그래도 이제 그동안 이런 문제들은 동물권 단체들이 꾸준히 문제를 제기하고 감시망을 가동하면서 많이 나아졌다고 해요. 그럼에도 지자체마다 관리 실정이 좀 천차만별이라 여전히 뭐 열악한 환경에 처한 유기동물들이 많고요. 보호소마다 워낙 그 환경이 차이가 나서 그래서 입소한 유기동물이 살아서 보호소를 나갈 확률은 약 절반 정도 되고 20%는 안락사를 당하게 되고 22.7%는 보호소에서 생을 마감하게 되는 자연사, 이렇게 이제 통계가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이거는 다들 많이 이제 아실 거라고 생각되는데 그때그때 미디어에서 인기를 끄는 품종견이 있잖아요. 그 품종견이 시간이 지나가면 유기동물 보호소에 제일 많이 맡겨진대요.
아, 그렇구나.
네, 이거는 네. 제가 예전에 사회부 있을 때 동물자유연대였나 어느 동물권 단체를 취재하면서 들었던 내용인데요. 그렇게 이제 보통 유기동물이 오면은 시 보호소에서 이제 공고를 내요. 뭐 열흘이 되도록 주인이 나타나지 않으면은 보통 안락사를 시키게 됩니다. 뭐 민간이 위탁하는 보호소 같은 경우에는 뭐 동물권 단체에서도 이렇게 위탁해서 이제 운영하고 있는 곳들이 많거든요. 그런 데서는 이제 안락사를 최대한 지양하려 하기는 하는데, 그럼에도 이제 보호소에서 유기동물을 안락사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끊임없이 버려지는 동물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그걸 감당할 여력이 없기 때문이죠. 뭐 기억하실 것 같아요. 작년에 이제 동물권 단체 케어의 박소연 대표가 구조한 동물들을 후원자들한테 제대로 알리지 않고 직원들에게도 좀 은폐한 채 좀 안락사를 시켰다는 사실이 좀 뒤늦게 밝혀지면서 논란이 되기도 했잖아요.
네.
이건 지금도 재판이 좀 진행 중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유는 동물보호소의 공간을 확보하고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였죠.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어떻게 보면 또 현실이기도 한 거예요, 보호소에. 근데 이 책에는 이제 보호소마다 이 안락사하는 방식도 조금씩 다르고, 보호소에 따라 이제 비용 문제로 이 안락사를 하는데 쓰이는 약품을 덜 쓰는 곳도 많아서 유기동물이 정말 안락하게 죽음을 맞이하고 있는지에 대한 문제도 제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위탁보호소와 개 농장업체가 결탁해서 입양을 가장한 거래를 하다가 적발된 사례들도 실제로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지자체 보호소를 위탁 운영하면 보조금이 나와요. 그 보조금과 함께 개 농장 업주들한테 받은 뒷돈까지 더해서 부당 이익을 취한 그런 일들이 있었다는 거죠.
지금 이제 계속 개 농장에 대해서 언급을 해주셨는데, 개 농장은 어떤 곳인가요? 이 식용으로 개를 키우는 곳인가요?
네. 제가 앞서서 이제 우리 사회에는 두 종류의 개가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반려견으로서의 개와 또 가축으로서의 개, 그러니까 식용견.
네.
그러니까 우리가 앞서서는 반려견으로서의 개, 주로 이제 품종견에 대한 이야기를 해봤다면은 이번에는 식용견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 봐요. 이들은 이제 보통 이제 품종견이 아니라 우리가 소위 뭐 잡종, 뭐 똥개, 뭐 믹스견이라고 불리는 개들이에요. 근데 이 품종견이라는 게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다들 아시죠? 이종교배, 근친교배를 통해서 사람들이 기여하는 부분을 부각해서 품종견이 만들어져요. 그래서 현대의 품종견은 이렇게 이런 교배로 인해서 다양한 유전병에 시달리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품종견, 믹스견 할 것 없이 결국엔 다 인간이 만든 혼종의 결과다라고 이제 작가는 이제 말을 합니다. 실제로 뭐 잉글리시 불독 같은 경우에는 영국 토종견과 티베트 마스티프견의 교배종이고요. 레브라도 리트리버는 캐나다 레브라도의 중형견이 영국으로 건너가면서 몇몇 종과 교배를 거친 뒤에 레브라도 리트리버가 되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이제 품종견, 순혈견이라고 말하는 개들도 인간이 여러 차례 교배를 시켜가지고 만들어지게 된 개들이고, 그로 인해서 사실 다양한 유전병에 시달리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아무튼 이렇게 가축으로 소비되는 믹스견들의 최후는 일반적으로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혼자 이제 돌아다니다가 유기견으로 신고돼서 보호소에서 죽는 거. 두 번째는 개장수에게 팔려간 뒤 혹은 이렇게 돌아다니다가 길에서 붙잡혀 간 뒤에 이제 식용견으로 이제 도살되는 거. 근데 전 세계에서 개식용을 하는 나라는 한국과 중국 그리고 동남아시아 일부 국가라고 하는데요. 한국은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식용 개 농장이 있는 나라라고 하더라고요. 이 말은 즉슨 이제 식용 개를 대량 사육하고 유통하는 시스템이 갖춰져 있다는 거죠. 뭐 당연히 개 농장 개들의 삶은 고통스럽습니다. 우리가 원헬스 프로젝트 때 공장식 축산 시스템 하에 돼지, 소, 닭의 고통에 대해 이야기했던 것만큼이나 굉장히 열악한데요. 드리는 비용 대비 수익을 내야 하니까 모든 게 열악합니다. 개농장의 개들은 음식물 쓰레기를 주식으로 먹는데요. 이 음식물 쓰레기는 구청이나 학교, 식당, 병원에 이제 돈을 받고 받아오는 것들이에요. 더럽죠. 상하기도 쉽고. 그래서 이거를 팔팔 끓여가지고 먹기도 하고 뭐 항생제만 대충 섞어가지고 병에 안 걸리게끔 먹이기도 하고 그런다고 해요.
이런 행위들은 모두 이제 합법인가요?
이게 되게 사각지대 안에 있어요. 굉장히 애매한데요. 그래서 업자들이 애매모호한 법망의 틈 안에서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건데 왜냐하면은 축산물 시행령에는 개가 가축으로 분류돼 있지만 축산물 위생관리법에는 개가 빠져 있기 때문이에요. 사육장은 이제 신고를 하고 분뇨 처리 시설을 갖추면 일단 운영은 가능합니다. 신고만 하면 별다른 규제는 없다고 해요. 근데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개가 빠져있다는 거는 한마디로 개농장에서 개들을 어떻게 관리하는지 우리가 알 길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축산물 위생관리법 1조에 나오는 이 법의 목적을 보면은 축산물의 위생적인 관리와 그 품질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가축의 사육, 도살, 처리와 축산물의 가공, 유통 및 검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축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공중위생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법적인 감시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들어가지 않는 동물을 먹는다는 건 이 동물의 유통 경로를 확인할 수 없다는 거 그리고 이 동물에게 투여하는 약물의 기준치도 정해져 있지 않다는 거 한마디로 이걸 먹는 인간조차 안전과 위생을 담보할 수 없다는 겁니다. 작가가 이런 예를 들어요. 식품위생법 제5조를 보면은 병든 동물 고기의 판매 등 금지에 관한 법률은 질병에 걸렸거나 걸렸을 염려가 있는 동물을 식품으로 유통 판매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데 정부는 개고기는 따로 위생검사를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현행법상 또 식품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민간에서 이제 개고기 위생 검사를 실시한 적이 있는데요. 동물자유연대와 건국대 수의대가 이제 전국 12개 지역의 전통시장에서 판매하는 총 93개의 개고기 표본으로 위생검사를 실시를 했는데 개고기에 남은 항생제 잔류치가 축산물 기관에서 검사를 받는 다른 가축보다 96배나 높았다고 하고 검출 빈도도 최대 496배나 높았다고 해요. 대장균을 비롯한 다양한 세균이 검출되기도 했고요. 이렇게 데이터와 기술도 없는 축산 방식이니 우리는 개농장의 열악한 환경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감염병에는 또 어떤 것들이 있는지도 알지 못하고요. 그러니까 지금의 현실은 개에게도 인간에게도 절대로 좋은 상황이 아닌 거죠. 그리고 또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개 사육이나 도살 과정에서 뭐 동물보호법, 예, 동물학대의 소지가 있는지 없는지를 보는 거죠. 아니면 이제 분뇨 처리를 제대로 하지 않았거나 이런 것들을 위반한 소지가 있어야 입건이 가능해요. 근데 다행히 지난해 말에 대법원에서 개를 전기로 도살하는 행위를 동물학대로 보는 판결이 나왔어요. 이게 이제 동물보호단체 카라가 2014년에 전기봉으로 개를 도살해온 업자 이모 씨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면서 이제 시작이 된 재판이었는데 이게 1, 2심에서는 무죄가 났다가 대법원에서 이를 뒤집었어요. 그래서 1, 2심은 이제 전기도살이 동물의 고통을 유발한다는 증거가 없다. 도살 방법이 잔인한 방법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보고 무죄 판결을 내린 거였는데 대법원에서 개 도살 방법의 구체적인 행태, 개에 나타난 증상, 국민 정서, 사회통념상 개에 대한 인식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라면서 이 사건을 다시 돌려보낸 것인데요. 그렇게 이제 고법에서 파기환송심이 열렸고 법원은 이 씨에게 100만 원의 벌금형과 선고유예, 그러니까 죄가 상대적으로 좀 가벼운 형인 경우에는 그 선고를 일정 기간 동안 좀 미루는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 유예 기간 동안만 사고 없이 지내면 형의 선고를 받지 않아도 되는 게 이 선고유예인데 그렇게 이제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사실 선고형 자체가 큰 건 아니었지만 판결이 주는 메시지에 주목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특히 이제 대부분 개 농장주나 뭐 도축, 도매업자들이 전기봉으로 개를 도살해왔기 때문에 이러한 판례가 일단 나왔다는 거는 뭐 상당히 의미가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구나. 아, 저는 지금 이야기 들어보고서 조금 놀랐는데, 왜냐면 한국이 개를 먹는 나라라는 건 되게 뭐 오랫동안 이어져 온 사실이잖아요. 네. 근데 이게 어떤 법적으로 조치가 아무것도 없다라는 사실이 좀 놀랍기도 하네요. 근데 아예 식용견 자체를 합법화하자 이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도 많잖아요.
그렇죠.
네, 이게 어떤가요, 현실적으로도?
근데 책에서는 사실상 불가능할 거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보면요, 우리나라에서 개를 먹는 사람은 전체 인구의 약 20% 정도라고 해요.
네네.
하지만 이제 많은 사람들은 이야기를 하죠. 뭐 개 먹는 사람들도 존중해야지. 지금 가축들처럼 차라리 합법화를 시켜서 위생적으로 아예 철저하게 관리를 하도록 하자라고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는데, 작가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먼저 개식용 합법화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두 가지의 낙관적인 기대를 한다. 하나는 식용으로 사육되는 개들이 조금이나마 인도적인 대우를 받길 바라는 마음. 또 다른 하나는 개고기를 안심하고 먹길 바라는 마음이다. 그러면서 개식용 합법화를 주장하려면 낙관주의에 기대는 대신 축산 농장의 닫힌 문 뒤를 보고 세계 최초의 공장식 개 축산업이 가져올 결과를 예측해야 한다라고 덧붙입니다. 일단 인도적인 대우는 이미 합법화된 농장 동물도 배려받고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거 우리 너무 잘 알고 있잖아요. 뭐 소, 돼지, 닭들 역시 마찬가지인 상황이고, 이미 전국 육견상인회에서는 수천억 원의 비용이 발생하는 음식물 쓰레기를 처리하고 국민에게 보양식을 제공하는 이런 효자산업이 어딨냐라는 입장이고, 사육단가 때문에 이 음식물 쓰레기만큼은 포기할 수 없다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 최초로 개를 축산물로 지정해서 기준에 맞는 사육과 도살 방식을 세우고 이에 상응하는 시설 마련을 한다면 그 비용은 개농장 주인이 낼 리는 없을 겁니다. 결국은 이게 다 세금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고, 여기에 국제사회에서는 세계 최초의 개식용 합법화 국가라는 타이틀을 받게 될 것인데요. 이 때문에 사실 역대 정부가 개고기 합법화에 대해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했던 거예요.
네, 지금까지 우리 주위에 가장 가깝게 있는 동물, 개와 그 개를 둘러싼 여러 산업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원헬스 프로젝트에서는 주로 돼지, 소, 닭 그리고 공장식 축산에 대한 이야기를 했잖아요. 오늘은 그 연장선으로 개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됐는데, 이런 이야기를 쭉 하다 보니까 근본적인 의문이 드는데, 인간은 어디까지 그 동물을 착취할 수 있을까?
네. 네, 자연스럽게 동물권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천명선 서울대 수의학과 교수님이 쓴 책 동물은 인간에게 무엇인가를 보면요, 동물을 반려동물, 가축동물, 실험동물로 분류를 할 수 있는데, 이것은 모두 인간의 필요에 의해 그렇게 분류가 됐다라는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 과정에서 타자인 동물의 고통에 대해 더 감수성을 발휘하는 사람들이 동물권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시작한 것이고요. 저는 이 아무도 미워하지 않는 개의 죽음에서 가장 꽂힌 부분이 있었는데요, 이 부분이었어요. 어떤 사람들은 동물의 고통에 관해 이야기하려는 사람들을 동물 애호가라 부르면서 이 문제를 호불호의 영역으로 끌어내린다. 동물과 관련된 사안을 감상주의로 치부하게 만들 뿐 아니라 취향의 문제로 한정하는 것이다 라는 표현을 쓰는데, 동물을 쾌락과 고통을 느낀 존재로 인식하고 연민을 확장하는 일은 사랑하고 좋아하는 감정과 별개의 것이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은, 저는 이제 누군가의 고통에 대해 이야기하는 일은 취향과는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피터 싱어가, 동물의 방으로 유명한 이 피터 싱어가 한 이야기가, 인종차별에 반대하는 사람을 유색인종 애호가라 부르지 않고 성차별에 반대하는 사람을 여성 애호가라 부르지 않는다면은 이 동물의 고통에 반대하는 사람을 동물 애호가라 부르는 것도 적절하지 않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이 문장이 저한테는 동물권에 대한 생각을 좀 더 확장하게 만들어줬어요. 그리고 저는 또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이야기는, 동물권을 이야기하면 많은 분들이 일단 사람 권리부터 우리가 챙겨야지, 동물권 이야기는 일단 좀 여유가 생기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늘 이제 뒤로 밀리잖아요. 그럴 때마다 조금 안타까워요. 사실은 뭔가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한테, 동물권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한테 우선순위를 뭔가 강요한다라는 것이, 뭔가 권리의 우선순위를 정함으로써 배제되는 약자가 과연 동물뿐일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그리고 동물이 대접받는 나라는요, 사람을 함부로 대하지 않는다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한번 생각해 볼 법한 그런 이야기이고요. 오늘은 개에 대한 이야기를 주로 했지만 또 이런 이야기를 하면은 늘 따라오는 반응이 있는데 그러면은 개만 불쌍한가, 소와 돼지와 닭은 어떤가라는 질문도 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저는 누군가의 고통에 대해 목소리 내는 사람에게 왜 이건 너 고민 안 해? 왜 그렇게 해? 라고 따지면서 더 지켜내려고 하는 사람에게 비난의 화살이 이렇게 돌아가는 건지라는 생각이 드는데 작가도 하지영 작가도 이 질문에 대해 답변한 부분이 있는데요. 어쩌면 이제 모순된 현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가지고 개 식용 반대를 외치면서 다른 쪽으로는 육식을 한다든지 뭐 이런 모습들이 공격의 포인트가 되기도 하잖아요. 근데 생각해보면 이런 이야기들은 결국 너가 완벽하지 않을 거라면 그러니까 그 어떤 동물의 고통에도 네가 무결하다면 그때 그 동물의 고통에 대해서 이야기해라는 말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작가는 전부 아니면 전무를 자격 기준으로 삼는 극단적인 사고방식이 동물의 고통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어렵게 만든다. 완벽한 실천주의자가 아니면 어떤 동물의 고통도 말할 자격이 없는가? 라고 이제 되묻는데요. 그리고 이제 동물권에 대해 이야기하는 사람들에게 그런 완벽함을 강요하는 그 마음 속에는 어쩌면 동물의 고통을 의식하는 순간 우리가 누리는 이 안락함이 불편함으로 바뀔 수 있다라는 두려움이 깔려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도 이제 든다라고 이제 책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뭐 저의 결론은요. 원헬스 프로젝트 때부터 계속 이어오던 생각인데요. 완벽함보다는 첫 시작이 늘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두 가지 중에서 뭐라도 바꿀 수 있는 건 결국 후자, 그러니까 이 첫 시작에 달려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우리가 뭔가에 관심을 갖게 되고 뭐라도 하나 해보려고 하면서 변화가 만들어지는 거라는 거를 우리가 이제 원헬스 프로젝트를 통해서도 배웠는데 그래서 오늘 좀 방송도 우리 삶을 구성하고 있는 많은 요소 중 하나인 반려동물 그 중에서도 반려동물의 가장 대표격이라고 할 수 있는 개에 대해서 좀 생각해보고 개를 통해서 이 동물권에 대해서도 함께 고민해 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번 방송을 만들어봤습니다.
이 책에 대해서 아마 관심이 생기셨을 것 같은데 한번 읽어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오늘 홍상진 기자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 방송에서는 인간과 가장 가까운 동물인 개에 대한 이야기를 하재영 작가가 쓴 책 아무도 미워하지 않는 개의 죽음을 통해서 함께 다뤄봤는데요. 어떻게 들으셨을지 궁금하고요. 각 플랫폼 게시판에 여러분들의 생각 많이 댓글로 남겨주세요.
네, 지금까지 듣동나 호스트 홍상지 김효은이었고요. 그러면 저희는 내일 방송으로 찾아오겠습니다. 듣동나와 함께하는 시간, 우리가 더 똑똑해지는 시간.